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태어나신 성탄일인 동시에 올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교우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 주 전부터 예고해 드린 것처럼 신년주일인 다음 주일부터 아침 7시 예배가 신설됩니다. 많은 교우님들께서 그 7시 예배를 위한 봉사자로 신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 문제로 교회 인근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차원에서 시작되는 7시 예배인 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교우님들께서는 가급적 7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토요일에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 아침 7시 예배가 시작되면 토요일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한 뒤에 계속해서 주일에 5번 연거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 체력상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봄과 가을 매주 금요일마다 신청 순서대로 제가 담당해왔던 결혼 주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구 목사님들이 결혼식을 집례하게 되겠습니다. 단 축의금을 받지 않고 검소한 결혼 예식을 치르기 원하는 청년들은 종전처럼 각 1회씩 주일 오부 청년 예배 시간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결혼 예식을 치를 수 있고, 그 결혼식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주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누님 중 한 분이 당신도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출처 미상의 잘가라 2011년아 라는 제목의 글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 글 내용 중에 나오는 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욕이 아니고 해를 가리키는 의미이므로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라 2011년아. 글쎄 인연이 한 달 후면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막무가내군요. 게으른 놈 옆에서 치닥거리 하느라고 힘들었다면서 보따리 싼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약속 날짜가 되었구먼요. 1년만 계약하고 살기로 했거든요. 앞에 간전보다는 낫겠지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제는 떠난대요 글쎄. 2년이 가면 또 다른 년이 찾아오겠지만 새년이 올 때마다 딱 1년만 살자고 찾아오는 년들이지요. 정들어 더 살고 싶어도 도리가 없고 살기 싫어도 1년은 살아야 할 년이거든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년입니다. 올해는 모두들 불경기라고 날리고 지친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고 인연이 이제는 간대요 글쎄. 인연은 다른 년이겠지 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했는데 살고 보니 인연도 우리를 안타깝게 해놓고 간답니다.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살림을 시작해보지만 지나놓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갈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몇 년 전에는 IMF라는 서양년이 찾아와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돌반지까지 다 빼주고 안방까지 내주고 떨고 살았잖아요. 어떤 년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 또 어떤 년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년이 있지요. 애인같이 좋은 년, 원수같이 도망간 년, 살림 거들내고 가는 망할 년도 있고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떠난 미친 년도 있었답니다. 님들은 어떤 년과 헤어질랍니까? 이별의 덕담을 나누며 차 한잔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남은 날이라도 곧 떠날 년과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2년 전년 살아봐도 특별한 년이 없네요. 그래도 내년은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렘으로 새 년을 맞이하렵니다. 제발 내년에는 가족 모두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을 떠나는 년이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올 1년은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올 1년 역시 후회와 회한 속에서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없어버릴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올 1년 동안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시련과 좌절마저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되고 그 연장선상에서만 새해가 진정한 새해로 엮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해를 매듭짓는 송년주일에 맞는 성탄은 그 의미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지중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변방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히 시골 마을 베들레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양간이라고 해서 번듯한 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기만 했던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짐승을 위한 축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자연 동굴을 짐승의 외양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빛도 들어가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는 동굴, 짐승의 오물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더러운 동굴, 그 더러운 동굴 속에 놓여 있는 구유, 다시 말해 짐승의 밥통은 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었는지는 오늘의 본문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하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오셨다니 그 소식을 접한 목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태어난 아기가 더러운 외양간 동굴 속 구유 위에 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아기가 구원자 되심의 표적이라고 목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동굴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동굴에 당도한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 외양간 동굴 속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을 들려 주었습니다. 즉 바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지금 이 아기가 외양간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아기의 구원자 되심의 표적이라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헬라어 사우마조는 이상히 여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외양간 동굴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그 동굴 속에 놓여있는 더러운 짐승의 밥통 구유를 침대로 삼고 누워 있어야 하는 어린 아기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아기입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짐승의 밥통 속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그가 구원자 됨의 표적이라고 말을 하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목자들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 동굴 속 더러운 짐승의 밥통 속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분의 그리스도인 되심의 표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 동굴 속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보다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땅한 곳이 달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짐승의 외양간으로 사용하던 자연 동굴 속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굴들은 어둠의 동굴들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까닭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빛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동굴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동굴 속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시작된 빛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동굴 속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짐승이 사는 외양간 동굴은 통풍이 되지 않아 역겨운 동굴입니다.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 있을리 만무한 그 동굴은 짐승의 오물로 인해서 더러움과 역겨움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역겨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더럽고 역겨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먹보다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추함이 그 동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셔졌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짐승의 외양간 동굴은 문자 그대로 짐승의 거처입니다. 사람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 떼를 치는 목동의 발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동굴입니다. 일반인에게 그 외양간 동굴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동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쓸모없이 버려진 동굴 속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도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쓸모없이 버려진 동굴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동굴을 찾아간 목자들을 비롯해서 동방 세 박사들을 필두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17년 전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 역시도 일부러 그 머나먼 동굴을 직접 찾아가 볼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동굴치고 그 동굴처럼 2000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뭇사람들의 참배를 받는 존귀한 동굴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굴 속에 태어나심으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로서 오직 육체의 고깃덩어리만을 위해서 쓸모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귀한 사도가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그 어둡고 쓸모없이 버려진 그 동굴 속, 그 동굴 속에 놓여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밥통 속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심으로 그 어떤 짐승 같은 인간도,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반드시 참다운 생명의 사람,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몸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둡고 더럽고 쓸모없이 버려진 그 더러운 동굴, 그 동굴 속에 놓여있는 더러운 짐승의 밥통, 구유보다 더 적합한 출생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동굴 속, 짐승의 밥통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의 빛이시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쓸모없는 자들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참 생명의 사람으로 영원히 세우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요 소망이시며 슬픈 자에게는 위로자가, 병든 자에게는 치유자가,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격려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사히가와 북쪽 외딴 산간 지방에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밤낮으로 누워만 있어야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4살이라고 하지만은 그의 체격은 겨우 12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4살이 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 말하는 것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도 온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을 쏟아붓고서야 겨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환자 아들을 둔 어머니는 그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차라리 인근 호수 속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등에 업고 내가 함께 호수 속으로 뛰어들까? 얼마나 자주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외딴 산간 지방으로 무료 순회 진료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허질인 줄 알면서도 아들을 진료해 주기를 요청했고 감사하게도 진료차가 그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에게 달리 치료의 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 반원들이 떠나기 위해서 다시 진료차를 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집 앞 웅덩이에 자동차가 빠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 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차가 올 때까지 그 환자 집에서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진료 반원 가운데에 요나이라는 이름을 지닌 크리스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요나이가 환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정기적으로 계속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을 환자의 어머니가 매일 빠짐없이 아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 날이 거듭되는 중에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근처에 계신 목사님을 모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와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매일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의 소문을 듣고 그 외딴 산간 지방까지 직접 찾아가서 모자를 만났던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빛이 있는 곳에 라는 자신의 책 속에 그 어머니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제 아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몰라보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가려 하면 제 손을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집을 잘 보고 있을 테니 안심하라며 아무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아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이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몇 번이나 별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아들 덕분에 도리어 주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태어나서 24년 동안 뇌성 마비 환자로 살아야 했던 그 아들과 그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의 삶은 어둠의 동굴처럼 절망적이었고 그 동굴 속 구유처럼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모자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스부르그 근처에 안스토로프라는 이름을 지닌 조그마한 마을이 있고 그 마을 한가운데에 성 니콜라스 이름을 가진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1818년 12월 달에 그 성당의 신부였던 모 신부는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성당의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공에게 연락을 해도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언제 수리공이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대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오르간 없이 치러야 할 판이었습니다. 모 신부는 어쩔 수 없이 오르간 없이 기타 반주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직접 그리고 급히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모 신부는 26살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모 신부의 심령 속에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외양간 정경이 그대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작사를 끝낸 모 신부는 그 마을 음악 교사이자 성당 오르가니스트인 그루버에게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에 모 신부님이 직접 기타를 치면서 테너 역을 맡았고 그루버가 베이스 역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작은 성당에 모여든 시골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지나면서 그 노래는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오르간을 수리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 노래를 접하게 된 오르간 수리공 모라커가 그 노래를 외부 세계에 전함으로써 그 노래는 성탄의 빛과 평화를 노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93년 전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 조그마한 성당에서 고장나버린 보잘것없는 오르간, 모든 사람이 고대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 고장난 오르간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동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간이 고장났기에 작은 동굴 같은 그 작은 성당 속에 그날 밤에 베들레헴의 외양간이 복원될 수 있었고 19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노래를 부르고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들레헴 외양간은 복원되고 있습니다. 혹 지난 1년 동안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까? 절망의 늪 속을 허우적거렸습니까? 고장난 인생으로 인해 쓰디쓴 고통을 씹어야만 했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마치 어둠의 동굴처럼 암울하기만 하고 질식할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그 동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동굴 속 깊은 곳 구유 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주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 주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그 주님 안에서 올 1년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질 것이요. 그 연장선상에서만 새해가 진정한 새해로 엮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일이자 송년주일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휘몰아쳤던 것도 우리가 칠흑처럼 캄캄한 어둠의 동굴을 거쳐야만 했던 것도 좌절과 시련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던 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베들레헴 외양간을 복원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구유에 이미 임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속에서 지난 한 해의 의미와 가치가 참다운 의미로 승화되게 해 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맞는 새해가 주님에 의해 존귀한 새해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세상을 향한 최상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캐럴을 보고 듣는 사람들마다의 심령 속에도 베들레헴 외양간이 복원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 마침내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북녘 동포들이 억압과 공포와 기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